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 최고의 찬양과 또 깊은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라는 분이십니다. 권세로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순간을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홍익의 권속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 앞에 나가기에 은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선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나가셨는데 우리의 등이 말씀 우리 길의 빛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저희들의 특권이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크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봉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은 행복한 잔치 한가족 주일로 맞게 하시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초청한 새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식을 양육함에 온 힘을 다하시고 이제는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노년을 맞으므로 자녀들로 효를 받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맞아 김태복 원로 목사님께서 단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새가족분들과 성도인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급변의 세계 정세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며 세계의 불황의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극한의 대립 가운데 있는 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일으켜주시고 일터와 진학 인생의 진로를 놓고 갈등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 손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주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암송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실천사항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 네, 오늘은 행복한 초대가 있어서 많은 새가족들, 오이쿠스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방도 새롭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초대 한 가족 주일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초대, 또 초대 주일, 환영 주일 오셨던 분들 오늘도 등록도 해주시고 또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또 카페 하품에서 저와 함께 기념 촬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지하 문화관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식사도 준비했고요.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 오늘 지하 문화관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나이로 72세 이상, 72세 이상, 만 70세 이상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다 해당됩니다. 그냥 예, 만 72세, 만 70세 이상. 예, 그리고 우리 나이로 72세 이상. 예,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같이 어버이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버이 노래, 어버이 노래. 오래오래 평강 누리며 사시라고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물쭈물 하다가 또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 집에 가서 야, 홍익교회 인심 야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한테 제가 선물 못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두 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못 받으신 분들 쑥스러워 마시고 선물 못 받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드셔도 됩니다. 지금 손 드시면 안내위원들 찾아가서 나눠드리니까 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에 경로 관광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날,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림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관람 장소는 양수리 다산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오후 한 2시, 3시쯤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72세 이상 성도님들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 청춘대학에 오시는 분도 참석하셔야 되고 혹은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웃 어르신들도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 경로 관광에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200명 이상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행사가 될 테니까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다녀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내적 출수양회가 이번 주 금 토요일 날 진행되겠습니다. 1대1 양육팀 성지 순례 5월 17일 날 출발합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2025년 사랑의 순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장소는 가평에 있는 성동 기도원이고요. 장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많이 가셔서 은혜 받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오늘 유치부를 기점으로 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구까지 오늘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헤미야 북한 선교회차 오늘 제주도에 내려가게 되고 또 5월 마지막 주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핍박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못 짓고요. 그 다음에 삼자교회도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도 노동당원이 와서 다 압수해 갑니다. 중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30명의 중국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분들이 3주간 이제 북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하게 될 텐데 그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도록 또 3주 동안 북한 선교의 사명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부에 기다리던 또 전사님 오셨습니다. 김지아 전도사님 오셨는데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린 만큼 네, 더 훌륭한 사역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성서공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세문안 교회 최정선 장로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성서공의 문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기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영상 보고 또 우리 장로님의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어둠 속에 갇혔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 중국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는 우연히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고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위한 첫 수익금은 고아원 소녀들의 연주회 수익금 1.15 파운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 10실링을 후원하였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아져 한글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은 한글을 깨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천대받던 한글은 민족의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며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처럼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홍익교회 잔치 날에 저를 불러주셔서 잔치에 참여를 갖게 하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최영걸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신 김태봉 목사님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같이 동행하는 귀한 저에게 선편에 같이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하여 세계의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세문안교회의 최정선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꽃을 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 문설 선교를 위해서 전국교회를 다닙니다. 저희 대한성서공회 12명의 문서 선교 장로들이 각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사역보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음 전달식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나눠드린 이 카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음의 역사,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귀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르완다, 그리고 탄자니아, 우간다 세 곳을 갔을 때에는 그들이 생전 처음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목사님 자체도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영어 성경을 그간에 수십 년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옳게 전해지는 그러한 능동적인 사고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첫 페이지를 받아본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음 넘겨주세요. 예, 홍익교회는 저희가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 저희 선배 장로가 다녀가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44분의 성도들께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고 그 중에 아직도 5분이 계속적으로 10년 동안을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천국에 내 이름을 올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리고 동유럽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든다는 놀라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손으로 적어준 깨알 같은 여러분의 말씀과 성경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사실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빨간 저희가 그 장미꽃을 달게 되겠지만은 제가 오늘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이제 한 권의 성경을 받아들고 이제 미개의 나라 어려운 이웃을 84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그 빚을 갚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성수공회 문서 선교사로서 귀하게 섬기는 최경선 장로님이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잘 카드에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홍양화 성도님,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정분 성도님, 그리고 이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정숙 성도님, 그리고 이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병춘 성도님. 이영숙 권사님은 교회 하나 개척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이송자 권사님 인도하신 강정훈 성도님, 네. 그리고 민금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점례 성도님, 박정자 권사님 인도하신 최인희 성도님, 네. 그리고 조현정 권사님 인도하신 고조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손만 한번 들으세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대부분 행복한 초대 주일도 오셨고 또 환영 주일도 오셨고 오늘 세 번째 한가족 주일에 오셨습니다. 등록도 하시고 또 끝나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은 2부, 3부 설교는 원로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1부만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는지 제가 2부, 3부도 다 제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원로 목사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근처입니다. 322쪽 근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자족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양평 기쁨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은퇴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은퇴 목회자들 중심에서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테너를 합니다. 한 10명이 하는데 초라하죠. 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홍익교회 와서 찬양단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3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였던 서울로의 은퇴 목사의 모임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때 회원들이 설교 듣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도 들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최영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도록 해주셨는데 그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회 모임상 제일 많이 모인 71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준비했는지 우리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서빙을 잘했는지 반찬이 떨어지면 또 갖다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지만은 우리 홍익교회처럼 대접자라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웃사랑회를 운영하면서 숙달된 서빙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최영걸 목사님, 부목사님들, 직원들, 봉사했던 여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스파트 실반이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해서 서로 전투하고 있는데 북군이 그 군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도 이에 질세라 딕시의 노래로 대항했습니다. 전쟁판이 난데없이 그 군과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밴드가 갑자기 그 유명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곡을 은은하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군의 군악대도 다른 노래 다 멈추고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양쪽 군사들은 전쟁을 중단하고 24시간 동안 휴전을 약속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가정으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별거율과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청소년의 가출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버지들의 가출이 점점 증가하므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므로 출산율이 줄어들어 점점 아이들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많은 가정들이 행복과 평안과 쉼이 사라지고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가정에 행복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원인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가난했습니다. 뭐 심지어 학교 와서 도시락을 못 사와서 이제 펌프에서 물을 마시면서 배를 불리는 그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가정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결코 외적인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미엘이라는 분은 그가 쓴 일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참다운 이름은 만족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행복했다는 조건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고 건강이 아주 나쁩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의 위협이 넘쳐나고 또 자주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 자족의 비결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던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호화궁궐, 최고의 미녀들, 금은 보화, 수많은 나라들이 조건을 바치던 강대국 군왕의 자리, 또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의 고백에서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고백인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로 엄청난 재산과 화려한 저택, 엄청난 귀금속을 소유했던 폴 케이티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인생의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나는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싫다. 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외적인 조건이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결코 외적인 데 두지 않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내 강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옥중서신에서 내가 죽게 되었노라라는 탄식의 글로 가득 채웠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병든 몸입니다. 지금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빈들이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모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조소고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8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전국 각지 교회를 얼마나 옮겨다녔는지 13번이나 옮겨다녔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타협을 모르는지 교회 당이나 재직해서 자기 의견을 반대하면 나 싫다는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없다 하고 그 즉시 사표를 쓰고 그 주간에 떠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님이 기가 막힙니까? 남편을 붙들고 아무리 사정해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가 5남매였는데 그 아이들이 새로 이사가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하면 또 떠나고 떠나야 하니 자기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쪽하면 대됩니다. 아빠 왜 이럽니까? 하고 막 어떤 때는 가출도 하고 야단법석을 핍니다. 또한 아버지를 쫓아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자녀 중에 4명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동기들이 참석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직이 얼마나 지긋지긋할 텐데, 또 얼마나 그 교회들이 미웠을 텐데 어떻게 4명이나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이사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방황할 때마다 자기들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 탓이니 너희들이 이해하라 하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격려하는지, 때로 한밤중에 깨어보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어머니가 찬송을 아주 잘 불렀는데 가정살림하면서 때로는 부엌에서 찬송을 조용조용히 부르는 것이 가정의 우울한 기운을 몰아내고 하늘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운 것을 느끼곤 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은 자족의 역사를 강하게 베푸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 여러분이요, 가정의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거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물려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비천이나 풍부에 처한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지나치게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당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한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교회는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다가 돈푼이나 생기고 사업이 바빠지면 기도와 충성에 점점 게을러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천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비천의 삶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그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쉬운 대로로 가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고난이 따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 승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한 환경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겠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때로 시련의 밤은 힘들지만은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름은 살인적인 더위를 가져다 주지만은 그 속에서 열매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다윗의 시련은 위대한 왕이 되는 은혜의 터널이 되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병 중에서 우려 큰 은혜를 받았고 존 밀턴은 눈이 먼 7명 중에 오히려 위대한 작품 신라곤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비천뿐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인생 항로를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 신앙도 대단히 순조로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목회 보면 많은 교인들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충성의 직분도 하나둘씩 벗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했지만은 오히려 배부른 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에 헤맬 때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많은 복을 받은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점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번영은 위험하다. 크리스찬에게는 번영의 아름다운 병은 역경의 도가니보다도 훨씬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신앙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혼자 된 지 두 해가 되면서 이제 요리 실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내의 아픈 소리, 잔소리를 2년 동안 안 들으니까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5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아내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울적한 마음을 이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소리내어 찬송을 부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되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울적한 구름이 사라집니다. 다시금 평안의 빛이 그 임하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는 뜻인 줄 알고 역경 중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편할 때도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인을 와서 상담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안 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니 이상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믿음이 강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아무리 부활 신앙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능욕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담대하게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배를 실컷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옥중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갑자기 감사 찬송이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나 비천할 때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풍부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때라도 자족하는 마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모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배웠노라라는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는 자족한 것도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자꾸 연습하면 점점 감사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런 감사는 식구들에게나 교인들에게 향기처럼 좋은 영향을 풍깁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이제 자족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최고 학부의 출신이요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자존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핍박과 수감생활, 육체의 가시에 가시인 병에 시달리는 속에서 깨어지며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큰 능력을 받게 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신사참배 거절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어느 간수가 자기 가족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교인들이 목사관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모님이 바가지를 몰래 치마에 감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 문전거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종은 주의 은혜를 받아 주를 위해 살다가 오직 진리를 위해 순교당한 것을 감사하나 처자식이 문전거식 하다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찌하리까 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봐주던 간수가 목사님 이제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게 되어서 사모님께 이제 잠시 면회라도 오시도록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면회 온 자기 부인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흔해 빠진 고무신 한 켤레도 신지 못하고 집세기를 신었고 옷은 초라하고 얇게 입은 탓인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슴은 미어진 것 같고 창자가 녹아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요배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진 않을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모님이 성경을 펼쳐 보이고 손가락으로 빨간 줄을 친 곳을 가리킵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몇 번이고 그 사모님에게 인사하면서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담대의 옥중에서 승리함으로 옥중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도 그 사모님처럼 못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간병해야 될 병약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집사람을 간병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언제나 자족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자족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향기, 참으로 찬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여기 연로하신 교우들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조건에 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행복의 기준이 우리의 소유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자, 지혜로운 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뿐 아니라 부유할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하나님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통찰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해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람이 크고 주님이 친히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명령 받들어서 주님 약속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가 아프신 분은 대신 손을 올리고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받으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환경에 행복의 이유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뿐 아니라 부유할 때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받들어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고쳐주시고 약속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와 나세대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노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염증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관절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사라진 연골 재창조될지어다. 골다공증 치유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힘줄 인대 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간과 심장, 허파위, 십이장, 대장, 소장, 췌장, 신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남김없이 사라질 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은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 지어다.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면역체계가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 해방되고 자유하고 평강이 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능이 회복될 치어다. 목에 평강이 말 치어다. 허리와 다리에 평강이 말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눈이 밝아질 치어다. 코가 말을 치어다. 귀가 밝아질 치어다. 이석은 제자리로 들어가 이명은 잠잠하고 어주름증은 따라가고 평강이 말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임하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중독액은 끊어지고 떠나갈 치어다. 알코올 중독액은 떠나갈 치어다. 도박 중독액은 떠나갈 치어다. 게임 중독액은 떠나갈 치어다. 쇼핑 중독액은 떠나갈 치어다. 성중독 관계 중독액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열등감, 절망감, 수치심, 우울증, 자살 충동증, 외로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모든 마음의 강박증은 다 떠나갈 치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치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으로 충만할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주 가기로 다짐하는 여러 식구들과 가정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늘 충성봉사하는 당회원과 재직회원들,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대한성서공회 머리 위에 최영걸 목사님과 그 가정,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흥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